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는가.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유대 광야에 계셨죠. 그런데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되고 전파되는 서막이 있었죠. 서막의 무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역을 맡았죠. 그랬었는데 이제 스테이지가 그 무대가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 저 북쪽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1막이 시작됩니다.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근데 갈릴리로 옮겨갔다는 이런 일테면 굉장히 큰 변화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유대 광야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북쪽으로 그냥 가시게 되는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겠는가 하는 점을 저희들이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다고 배우셨죠? 대체로 아마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적인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또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얹어서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매체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또 거기 또 하나 더 얹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다른 그 성숙한 성도들 혹은 지도자들, 뭐 목사님들 이런 영적인 분들의 권면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또 굉장히 잘못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습니다.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숙하지 않으면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라든지 내가 그냥 간절히 원하는 나의 어떤 이기적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정당화하고 그 일을 그냥 확신하고서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또 뭐 예언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또 확신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영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 받아야 된다. 그 소리가 다 알고 믿지만은 그러나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 그런 것에 이렇게 통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무시해 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찍어내서 적용하는 그런 오류도 사실은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혹은 뭐 어느 한 구절이나 다 낱말 하나에 사로잡혀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정하실 때도 없지 않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성경의 본뜻을 무시하는 일을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아주 확신했습니다. 이런 자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사실상 우리가 뭐 단번에 다 바르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한 번에 성경을 다 깨우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도 그 환경을 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받침이 있어야 되고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성숙한 성도들의 조언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저분이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 겉으로 경고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꿈, 뭐 환상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종교 성향 때문에 그런 신비적인 것에 쏠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평소에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또 좋은 강의 선화 혹은 강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예의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절대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죠. 오늘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쌓이면은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런 일에 익숙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받으실 때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들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의 시련이 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또 잘 통과하셨어요.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그곳을 본인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세례 요한에 의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미 그 사역의 뭐 유대 각지에 다 알려졌었고 각 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 광야를 사역의 본거지로 삼고서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세웠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다. 환경적인 인도다. 또 뭐 초자연적인 인도다.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렸죠. 많은 사람 모여있죠. 세례 요한을 벌써 앞에 보내셨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갱신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절에 회복하고 세례들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셨어요. 거기에 이제 교훈이 있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먼저 하셨어요. 근데 계속 하시지 않고 머무시지 않고 잠깐 계시다가 갈릴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하면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죠. 그 새로운 상황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입니다. 갑자기 잡혀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니 나는 하늘로부터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나는 광야에서 사탄을 이겼다. 그 욕을 물리쳤다. 그렇다면 뭐 세상 왕들이니 뭐 종교 지도자들이니 반대파들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부르셨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나는 세상 권세에 대항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이 되어 있다.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떠날 수가 없다. 이 많은 무리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서 떠난다면 이것은 나는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지 않은가. 비겁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클리어한 뜻을 등지는 일이 아닌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이곳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내 소명에 철두철미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순교자라고 이렇게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이를테면 소명감에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을 사람들은 칭송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떠나라. 떠나서 갈릴리로 가러 가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뭐 헌신이 부족하다든지 뭐 믿음이 없다든지 뭐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든지 이렇게 구실을 붙이기에 아주 적합하죠. 헤롯이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내버리고 간다는 식의 그런 것은 리더로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황을 떠나게 하셨는가 하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금되는 그 사건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그렇게 보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볼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의 투옥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지를 갈릴리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평소에 예언 성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가 하는 것을 짚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께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학도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와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지 않았어요. 그 온 세상에 예수님을 그 3년 반씩 따라다녔던 분이 어떻게 칼을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뭐 하려고 그 뭐 생선 이게 빚지는 칼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면은 칼을 다시 꽂으라. 만일 네가 칼을 뽑아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성취되겠느냐 그렇게 꾸짖으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도 불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옮겨 가실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를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없어서도 아니고 헤롯 같은 세상 정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그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갔으니까 그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건전한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건전한 상식적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당히 보편적인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황적인 그 위기에 대한 것에 대한 건전한 상식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그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메시아였지만 매번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게 한다든지 무슨 기적으로 늘 일을 일으키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상식을 사용하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성령이 충만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인도에 의존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한 방법으로 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사실상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모순이 되거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어긋나는 그런 계시는 하시지 않죠. 뭐 도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런 기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에 의존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그런 식으로 산 성도들도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셨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인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맨날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바란다든지 모든 병이 다 기적으로 낫기를 바란다든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물론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도록 되기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믿습니다 힘만 주면 일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만 크게 지르면 사탄이 겁을 내서 도망갈 것처럼 생각해요. 사탄은 김목을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크게 지르고 낮게 지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뭐 절박할 때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락하시지 않는 것을 막 꼭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막 금식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협박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이거 곤란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전능한 것 같아.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냥 잡아 끌면 다 끌려내릴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는 베드로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겠다 하고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어둠의 세력이 틈을 타기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경우에도 요단강 세례 때처럼 항상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벌써 비뚤어져 있고 그 성품이 뒤틀려져 있고 그 목적이 다 그릇된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거라사 그쪽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치유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아래에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정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그냥 신비적으로 된다든지 갑자기 그냥 뭐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막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를 삭발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잠가서 애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필수적인 거 빼놓고는 그냥 기도만 한다 그래요.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 기도의 은사 받은 사람 있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뭐 가면 그 사람 기도 받으면 뭐 낫는다 뭐 일이 풀린다 이런 것들 많죠. 우리는 내 기도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항상 가까이 하고 살 때만 그 말씀을 익혀나가고 배워나가고 깨달아 나갈 때에만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용됩니다. 사탄도 오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의 손길이 점점 민감해지는 것은 복음의 사상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람 위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는데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말만 동행하는 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배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점점 커져서 내 심령이 어떻게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요? 뭐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뭐 조그만 일이라도 막 당황하고 난리치고 뭐 잘 나가다가 그냥 신경이 확 뿜어져 불꽃처럼 퍼져나가고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근데 뭐 제가 좀 딴 세계 얘기를 하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비정상을 이제 탈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잡혀지느냐,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아, 말씀이 옳구나 좋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더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죠. 말씀에서 체험하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체험을 할 때 그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또 그 뜻을 설명해 주시고 요단강에서 말씀의 은혜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광야 시련으로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가운데 또 다른 광야의 시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확신과 더 큰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릴 때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른으로 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저 앞에서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혀 발전이 없으면 곤란해요. 교회를 암만 다녀도 그게 그거고 10년 전이나 뭐 10년 후나 똑같은 레벨의 기도하고 똑같은 레벨의 그런 신앙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하는 일들이죠. 그러지 않으면 마치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옆에서 옆방에서 주무시는 그 엘리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저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가 잘 나 너 부른 일 없다 가거라. 엘리도 처음엔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분도 그냥 그 나중에 그냥 영적으로 등감해 주시고 이래가지고는 그만 못 알아봤어요. 그게 또 여러 번 왔죠. 그때서 알아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처럼 영적 경험이 이제 늘고 성숙해지기 전에는 실수를 많이 하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실수가 줄어듭니다. 무턱대고 믿음을 내세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나도 여기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금했으면 그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상식적으로 예견을 하고 피하는 것이 건전한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께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건전한 상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인도를 받을 때 언제나 성경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런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시게 되어버려요. 이어링 비어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이 어떤 특별한 구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늘 말씀 봤는데 여기 있는 게 있더라. 오늘 말씀 본문 읽은 이거니까 반드시 이거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거, 물론 그러시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의 다양한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하고 한 곳에 붙잡히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사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에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의 근본이 뭔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복음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구절이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숙한 방법의 인도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말씀을 잘 적용하고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또한 그 원칙적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아,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야. 그렇게 딱 알아채고 그 일을 안 하게 되겠죠. 혹은 일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이야 하고서 금방 하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인도 방법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사상과 배치되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인도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 사상을 원칙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시간이 걸려요. 대부분은 원론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여러 수씩 갈래내는 거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전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기죠. 자, 하나님 인도에 대한 말씀은 그 정도를 그치고 우리 눈에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축복일 수 있다 하는 점을 세례 요한의 투옥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샤워 한번 못하고 땀에 찌들려서 광야가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뜨거운 햇살에 그 뭐 제대로 먹기를 했습니까? 뭐 메뚜기를 먹었으니 그 메뚜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메뚜기 또 같은 메뚜기 매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구워 드셨는지 생으로 드셨는지 난 모르겠어. 그걸 맨 먹었다는 것이 고독한 선지자로서 외쳤던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선지자를 그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그 여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왜 저기 예루살렘에 아주 구석진 뭐 당근방이라도 좋으니까 새집이라도 좋으니까 그런데 가서 좀 편안하게 기도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분이 헤롯 왕에 의해서 처형이 됐다는 것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해요. 그 악한 왕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또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다른 그 있잖아요. 그런 사도들보다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말이죠. 인트로덕션을 잘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냥 이게 광채가 나지 않아요. 돋보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파워풀한 프리처였어요? 그런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증인으로서 계속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사야에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진리예요. 우리 생각은 또 이런데 보면 하나님은 영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다르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투옥시켰느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주역을 맡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을 투옥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무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전파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 뜻을 알고 좋아해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한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목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 문맥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흥해야 되고 나의 사역은 줄어들어야 된다. 제자들이 와서 좀 질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 더 많이 갑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내 목은 떨어져야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원을 들으세요. 근데 그것을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 깊은 광야의 의미를 담아서 응답하세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목이 잘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좋아하시는 건 좋은데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궁금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다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는 인류 역사의 구속적인 그 결정적인 이벤트를 증언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 더 큰 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 보기를 갈망했지만 예수님 바로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한 자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도 하나님도 만족하셨다는 뜻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그런 평을 들었으면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이 왜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도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못할까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사역의 그 빛나는 업적은 좋아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고난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삶을 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후에 밀려간이 온다는 진리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십자가 없는 밀려간을 원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고 가시가 없는 장미화단난을 원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빌죠. 광야에 시험이 없는 자갈돌이 없는 내 무릎을 깨게 하는 그런 아픈 돌들이 깔려있지 않은 거친 광야가 없는 푸른 초장을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목이 잘리는 것으로 내 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맨날 메뚜기만 먹고 살아야 된다. 또 바울처럼 감옥에 맨날 밥 먹듯이 들락거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 대한 헌신된 삶의 요구가 있어요. 그 헌신된 삶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부터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갑자기 달리지지 않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 삶을 졸먹는 것들 그것을 떼어내는 것을 훈련하고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된 것을 배우고 한 가지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순화되고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윤택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영적인 그 실체들을 붙잡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곧 광야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개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뭐 메뚜기를 먹든 석청을 먹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서 불뱀들이 있고 울부짖는 야수들이 있지만은 또한 천사들이 옆에서 수정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더욱더 크게 울려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